신앙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도 시험에 들었다. 아, 이건 굉장히 시험 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쉽게 얘기하면서 이 시험을 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를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험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시험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과 시험. 엄밀히 말해서 이 시험의 두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나의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험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템테이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템테이션, 템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과 테스트의 차이점이 바로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것은 그 유혹의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실족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질 때 인간이 그러한 결과를, 시험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이 시험, 유혹의 시험을 받았던 인류의 최초 우리의 시조들이 바로 이런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 이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누가 받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받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람 같은 경우에 그의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바로 그 번제 제사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자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실족하거나 우리가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한 단계 도약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범죄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 이건 유혹입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로부터 온 이 유혹의 시험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유혹의 시험을 잘 대처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로 그 시험을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어떤 그 대상이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다 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받은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때 예수님이 어떤 시점에서 이 시험을 받았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유형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언제 이 시험을 받았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 시점에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 세례가 어떤 세례였기에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왜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뭘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받는 세례라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얻는 세례가 우리 인간이 받는 세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아니면은 또한 세례할 때 받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증표로, 사인으로, 심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가 씻어짐을 받았다라는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세례가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 인간이 받는 세례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죄인이 아니세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이지만 그는 완벽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그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인간 대신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결국 이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구세주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대속자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 선언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아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결단할 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이 구속자, 대속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참 대속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전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을 보이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바로 메시아라고.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대속자로 이제 인류를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 공식적인 사역이 열려 있고 출발점이 바로 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대속자다, 메시아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방에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소개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주님이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이 일만큼은 막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일만큼은 막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 만방에 전파할 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대속자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이것은 마귀가 막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가 이것만큼은 막고 싶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마귀는 도전합니다. 마귀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도전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누구다라는 걸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이 시점, 그래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마귀가 찾아왔다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가 누구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귀한 감당을 이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거기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유혹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정욕을, 욕구를, 욕심을 만족시키는 시험이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 욕구, 욕심을 만족시키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욕을 합니다. 시험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 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if라는 단어 씁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얼마나 건방진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한테 조소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도 단순히 아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와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이 말이에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거든. 아주 불손한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 근데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는 이런 일을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유혹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뭘까요? 이 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 떡덩이와 반대돼서 지금은 떡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있는 것은 뭐예요? 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덩이가 되어서 너의 필요를 지금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의 지금 당장 필요한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너희가 네가 금식한 후에 줄였, 예수님 금식한 후에 줄였습니다. 그래 줄였기 때문에 이 돌로 사용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너 돌을 사용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야.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떡이 있어라 하면 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안 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대속자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어떤 필요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자기의 뜻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행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없어요? 돌을 떡덩이로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까?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성부 하나님만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으셨다. 천지 창조의 그 사역에 하나님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동참해서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돌을 사용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갔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준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메시아라는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시시하게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겠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로 온 그 사명이나 정체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신분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에게 당면한 급한 문제를 끄고 급한 불을 끄고 급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줄이셨어요.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줄이신 예수님의 상태가 얼마나 줄였고 굶주렸다는 것을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문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자기의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문제를 그것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렇게 좀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상황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신분이고 너의 삶이 아니냐.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와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충실히 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피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에 충실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문제,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만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다른 걸 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있게 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만 인식하게 하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시급한 이 문제를 어떻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금 너는 배고프지? 그러니까 그 돌들로 떡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변해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너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마귀가 우리에게도 도전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당면한 내가 풀어야 될 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지만 철저히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하는 분이 자기의 능력을 막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든 종류의 기적을 행할 때는 꼭 거기엔 단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든지 언제 그랬습니까? 가나안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파티에 있는 그 뱅킷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어떤 포도주가 없었을 때 그 포도주를 먹게 되는 그들의 그 피로를 만족시켰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굶주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눈먼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 긍휼히 볼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철저히 행한 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받는 어떤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복종이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열쇠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당면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시험거리가 또 유혹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해결하지 못해요. 끊임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분을 정체성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어떤 종류의 유형의 그런 시험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바로 인간이 어떤 실존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본 모습, 인간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현재,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존재임을, 인간이 어떤 실존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되어지는, 충족되어지는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의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그 방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극복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뭐죠? 이 검이라는 것은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이 성령의 이 검입니다. 검. 대다수의 무기들은 예를 들어 고대 시대 뭐 방패나 이런 것들은 막는 데 급급합니다. 방패 가지고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막는 데 사용하지만 검은 막기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성격, 말씀의 능력이 어떤 성격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때 발휘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귀를 이길 때, 무찌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막기도 하지만 공격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록하였을 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정도 되었으면요, 마귀가 시험,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냐면은 이렇게 시험을 극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저리 가, 저리 꺼져, get away from me. 한마디로 마귀야, 사탄아, 꺼져, 나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탄한테 명할 수 있어요.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한테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당장 이 자리에서 나한테 지금 나를 유혹하려고 해? 당장 꺼져, 당장 나가.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로 왔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그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이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의 그런 연약한 측면에서 받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인간이 똑같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무찌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로부터 템테이션, 이런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였으되라고 이 기록된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광야에서 행진하고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되고 충족되어지는 존재로 지으신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만나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되어지는 이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철저하게 뭘만 보고 살았냐면 만나만 보며 살았습니다. 만나만 보며 살다가 나중에는 만나가 지겨우니까 고기도 주세요. 메추라기도 주셨죠. 고기도 달라고. 그럼 뭐 양파, 수박, 그런 거, 그런 게 뭐 정욕에 좋다고 하면서 보이는 거, 음식, 이런 것만 보고 살았어요. 이들의 삶을 보고 저는 단 한마디로 말해서 떡만 보고 산 인생이다. 만나라는 떡만 보고 산 인생이다. 만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만 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분명히 안식일 날은 걷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배로 그 전날에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또 가서 얻으려고 또 나가봅니다. 만나 때문에 다투고 만나를 어떻게 더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로를 충족하기 위해서 피로 때문에 주셨는데 이제는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정욕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기 위한 그런 만나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피로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대다수의 인생인데 그래서 사실은 떡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떡을 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지만 단순히 이제는 어떤 피로가 아니라 그 어떤 생존 이상의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반드시 떡만 떡입니까? 보여지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떡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떡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로가 필요합니다. 그 피로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떡으로만 만족되어지는 삶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단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필요, 어떤 문제, 이것이 만족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말씀으로 충족되어지고 해결될 때만 참된 만족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가 바로 너와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되어지며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고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완전 현주소, 영적 현주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떡만 보면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떡만 보고 눈에 보여주는 것만 추구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삽니다. 영적인 삶과 영적인 어떤 충족, 어떤 영적인 만족,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을 다 놓쳐버리고 오직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철저히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유혹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똑같은 동일한 시험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만족되어지고 진정 우리가 영적인 해갈이 되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된 satisfaction을 satisfy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 보게, 못 즐기게, 깨닫지 못하게 계속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떡덩이 만들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봐. 그리고 잠시만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이 누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에게 당면한 문제는 떡이야. 너의 문제야. 너의 현실이야. 네가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잘 돼야 돼.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네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학위가, 연구가, 네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네가 하고 있는 이 잡이 가장 중요해.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돼. 그리고 그것만 봐.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관계로 이끌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존재인가를 망각시키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족되고 만족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마귀가 그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먹이에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이것까지는 모르고 있구나. 영적으로 만족되어질 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한테는 어김없이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유혹합니다. 무슨 유혹인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봐.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단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은 나중에, 우선순위를 좀 바꿔봐. 요번만큼은 우선순위를 좀 바꿔봐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첫 번째 시험이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말씀으로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